같이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늘 우리 말씀 읽었죠? 피곤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 치며 날개 치임과 같을 것이라고,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상합니다. 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돌파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바다를 가르는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때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비밀한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고 임재해 계시는 것 때문에, 이러한 비밀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이것이 우리 기쁨의,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원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비결인 것들을 또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제거해야 할 담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골짜기가 도두어져서 대로가 될 것이고 산이, 높은 산이 낮아져서 시온의 대로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가난과 아픔과 문제와 죽음을,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 원천적인 아픔들을 뿌리째 뽑아주시고 제거해주시고 그 깊은 골짜기를 메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로가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걸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님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40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 40장 말씀은, 40장부터 66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시온의 대로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대로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오늘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목자와 같이 초장으로 이끌고 풍성하게 먹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두르고 있는 그 대접들,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대적들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큰 통에 있는 물 한 방울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죽은 사람 숫자만 해도 18만 5천 명이었으니까 뭐 대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 전쟁에서 18만 명, 약 20만 명이 동원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도 남음이 있겠죠. 다 둘러싸가지고 발을 구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집 앞에 20만 명이 둘러서서 밤에 자는데 동시에 구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혼자 구르니까 실감이 안 나시는 모양인데, 우리 라마단 기간에 우리 이슬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의 보고에 들으니까 10km 밖에 갔는데 북소리가 나더래요. 북소리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갔더니, 가까이 갔더니 그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가슴을 친 거예요. 가슴을 치는데 혼자가 아니라 동시에 몇만 명이 치니까 10km 밖에서 북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20만 명이 굴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침대가 들썩들썩하면서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그리고 고대 전쟁에 보면은 고종들을 보면은 이 사람만 온 게 아니라 막 이상한 괴물들 같은 그런 짐승들도 끌고 왔고요. 또 요술사들도 끌고 왔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술사들도. 그러니까 사내립의 군대가 공격에 왔던 그런 경험을 지금 안고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큰 위협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방들, 그 대군들을 큰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을 빈 것처럼 만들어버리겠다. 나싱의 상태로 여기겠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 대군들이 마치 비어있는 집처럼 그렇게 느껴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치시자 그 대군들이 바이러스가 먹어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그날 새벽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 묵상할 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기억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그 말씀을 쓴 것이 아니라 새벽에 사내립의 군대가 어떤 소식을 듣고 특별히 사내립이 들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급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치심으로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몰살하는 그런 경험을 바로 앞부분 이사야 36장, 37장, 38장 특별히 37장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무능한 우리들로 하여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더하시리. 그리고 여기 31절에 새 힘, 독수리의 날개 치며 비상하는 능력을 주겠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골짜기를 너희들 속에 있는 그 알품과 슬픔과 비극과 죽음의 그 원인들을 내가 가져가 주시고 내가 너희들을 목자같이 돌보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며 길러줄 것이다. 그리고 대적들이 너희들을 둘러 진치고 있지만 그들을 큰 통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그들을 비어있는 것처럼 emptiness, nothing의 상태로 그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그렇게 여기겠다. 그 고대 문명에 있어서 그 바벨론의 문명은 얼마나 거대한 문명입니까? 또 아수르의 문명은. 그런데 그 아수르의 문명과 바벨론의 문명을 마치 역사의 흔적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무능한 자에게 새 힘을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내가 그들을 일으켜주고 새롭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쓰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보시겠습니다. 40장 19절 사실상 19절에 보면 우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상. 그렇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그리고 색칠하는 사람이 금으로 입혔고 그 우상에다가 온갖 치장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어디 가서 안 썩는 나무를 구해가지고 그 옛날에 전봇대 만드는 그 나무가 브라질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그 나무 같은 그 안 썩는 나무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이제 거물을 칠하지 못하니까 나무로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이런 것들을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회복을 시온의 대로를 걷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울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므로 이 왕에서 지하여질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23,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완고한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상을, 스테이츄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이 어떤 구체적인 상이 나타나기까지는 그 상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어떤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살아계실 때 그분이 바티칸에 달라이라마를 초청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치우고 거기다가 불상을 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달라이라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 통합을 주도하는 그런 의미로 이슬람과 힌두교와 그리고 불교를 우리는 친구처럼 받아들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는 빠져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과 혼합주의 운동이 이 시대에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고 또 진보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 분들도 종교 통합 운동과 그 혼합주의 운동에 찬성하는 그런 기미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이 나타나기까지는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쌓여서 그 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40장 19절과 20절에 나타나는 이 우상, 금으로 칠하고 은사슬로 누르고 썩지 않은 나무로 공교하게 만들어서 상을 만든 것은 마음의 상태가 거기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은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을 자꾸 마음에서 밀어내는 태도는 사술의 죄와 같다. 이 사술의 죄라는 말은요, 이 divina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점치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요술이나 또는 마술하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어떻게 요술하고 점치는 것하고 마법하고 같은가? 우리가 그 어떤 상황들을 좀 분석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뭐 해리포터를 통해서 알려지지만 마술학교나 마술을 이렇게 사용하고 또 마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점을 치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요, 빨리 끊어야 됩니다. 단순히 점집에 안 가는 것만이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중심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 이유는요, 그리고 마법을 하는 이유는, 요술을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도 내 상황도 내가 내 손아귀에서 그걸 미리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라는 말을 점장이로부터 듣거나 또는 마술사로부터 들으면 그걸 준비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릴 목적으로 사실은 마술이나 마법을, 요술을, 점을 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어떤 영적인 위험 가운데 빠지는지 알지 못한 채,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그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다스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문제에 오히려 매이게 되고 또 영적인 속박과 영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뭔가를 얘기를 들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생명처럼 여겨야 하는데 단순한 정보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보로 들을 때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정보로 들을 때 굉장히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 말씀은 성경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들어야지 정보로 듣거나 어떤 지식으로 들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와처럼 하와에게 문제는 아담이 들려준 남편이 들려준 이 말을 정보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고 정보를 들었던 이 하와에게 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 뱀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뱀은 어떻게 바꿨어요? 하나님을 공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빼앗는 하나님,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모든 동산에 있는 걸 먹지 말라고 하더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얘기했어요. 이 동산에 있는 것들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녕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벌써 이 사탄에게 전염이 된 걸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벌써 전염이 됐어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의 아들 가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어떤 정보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정보를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정보로 받았어요. 어떤 율법 조항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아담이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을까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사람의 사람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람 속에 있는 이 원죄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은 나아갈 수 있는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자신들이 죽어야 하고 우리 자신들이 죽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준 거예요. 그 짐승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런 원시 복음으로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그런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르쳐줬지만 그냥 그 정보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짐승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이 짐승을 바쳐서 예배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제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양이 있어서 아무거나 잡은 것이 아니라 아담의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들을 그가 기억하고 양을 잡은 것입니다. 그가 목축업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많은 양들이 있었지만 양으로 그의 죄를 허물을 가리울 수 있었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했던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내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이었고 거역하는 마음이었고 완고한 마음이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나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듣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마음 가운데 분노가 왜 일어나느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여서 너 마음에 분노와 시기와 살인의 마음이 싹트고 있구나.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해라.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자기 방식대로 고집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마음의 문에 이 점치는 자의 마음, 요술사의 마음, 마법의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증오와 미움과 살인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무서운 상태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그 마음의 문이 이미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열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성경에 보면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동생을 죽이는 그런 첫 번째 인류의 살인자로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아주 미남이었고 덩치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통치하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영해가는 마음들이 점점 싹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거절했어요. 특별히 언제 거절했습니까? 이때 거절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짐승들과 남녀노소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올 때에 이 아말렉이 비겁하게 이 무리가 긴 애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리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편에 주로 약한 여자들을 좀 쳐졌습니다. 약한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이 좀 쳐져서 따라왔어요. 200만 명 이상이 무리를 지금 이동하니까 그 후미에 사람들이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곳에서 몰래 이 아말렉 사람들이 밤에 나타나가지고 여자아이들, 여자들, 할머니들 죽였어요. 끌고 가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두고 보시다가 저들을 이 사울 때에 다 멸하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승리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는데 누구를 살렸느냐 하니까 아각 왕을 살려줬어요. 왜 아각 왕을 살렸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각을 딱 보는 순간 이 아말렉이라는 적어도 이 큰 나라를 그래도 이 사막 지역에서 다 이끌고 왔으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죠. 아각을 보는 순간 아각이 자기보다 덩치도 커져 더 잘생겼죠. 더 힘도 있고 근육도 더 많고 그러니까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왕을 죽이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두려운 마음이 두려움의 영이 들어와서 왕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끌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이렇게 끌고 갔어요. 전리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좀 높이려는 의도로 백성들로 하여금 환호성을 받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끌고 갔는데 사무엘이 저 짐승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짐승들이 외양간에서 우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사울이 얘기했어요. 저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각을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움이 사사비 안 죽였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전리품으로 내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못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지만 왜 아각을 살려뒀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물론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을 읽어볼 때에 사무엘이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왜 아각을 살려줬느냐고. 그래서 직접 사무엘이 칼로 아각을 내리침으로 아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왕을 잡으면 그 왕비도 함께 잡아옵니다. 왕비는 죽이고 왕을 죽이는 그런 예는 잘 없어요. 그죠? 왕비로 잡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에스더에 대한 일생을 다룬 영화가 나왔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영화의 시작이 아말렉의 이 아각 아말렉의 이 왕 아각의 아내가 잡혔다가 도망가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상당히 고고학적인 고정을 거쳤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설정이 단순히 어떤 감독의 상상으로 출발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나는 아말렉의 왕 아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각의 손자죠.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리로다라고 민수기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정말 시대와 세월이 흘렀지만 아각의 아내 이 왕의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가가지고 바벨론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서는 교육하기를 내가 왜 여기에 도망하게 되었는지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원수를 갚으라고 아마 어머니가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단순한 상상으로 이해하기에는 상당한 고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3장 1절에 기록된 거죠. 그리고서는 에스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왕국이 무너질 뻔했어요.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 밀어내던 것이 결국은 생각으로만 밀어내다가 이제는 행동으로 밀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다가 어떤 지경까지 갑니까? 가인이 그 마법의 점의 세계에 문을 열어주는 순간 왜냐하면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같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그 문을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제사장 85명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전부 죽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짐승 몇을 살찐 짐승 몇을 살려둔 것이라고 예배하기 위해 살려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역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행했던 이 마음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상황과 문제와 환경을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했지만 이제는 그가 문을 열어주는 순간 악한 영의 세력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여서 그를 사로잡고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불순종은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압 왕 발락하고 그 선지자 발람의 얘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막 진군에 들어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저들을 좀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러 갔다가 이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막 축복이 나온 거예요. 돈을 많이 싸들고 왔습니다. 금하고 은하고 막 싸들고 와서 제발 저 백성들을 저주를 해라 라고 하니까 발람이 얘기를 했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두 번에 걸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깨를 내어가지고 한 것이 이 모압의 여자들을 이스라엘 진에 몰래 들여보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범죄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주가 통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사단의 저주가 통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초롱성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에서 밀어내었을 때 하나님을 왕고함을 품었을 때 그들이 큰 낭패를 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한 여학생이 교회에 왔는데 이 여학생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엄마가 사탄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사탄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하면은 그 저주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돌아온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점치는 사람들조차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통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지식으로 또는 정보로 어떤 하지 말라는 명령을 기록된 율법책으로 만약에 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우리도 이렇게 거역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나 지식으로나 어떤 하지 말라는 율법책 정도로 훈계를 담은 도덕책 정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이 점점 우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불순종하는 행동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불순종하는 행동들을 반복하기가 쉬워지고 두 번째 이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각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 이 잘못됐구나.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도비아가 불러냈어요. 느헤미야를 몰래 죽이려고. 느헤미야가 어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갔어요. 감각적으로 성령께서 나가지 마라 라고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지만 듣기는 듣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을 정보나 지식으로나 어떤 율법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에 터치하지 않았겠죠. 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우리가 시도하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토하고 그분 앞에 울고 엎드렸더니 그 골짜기가 시온의 대로가 되고 넘어져 있었는데 나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힘을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우리를 정당화시키고 우리의 행동을 계속해서 정당화시키면 커튼이 계속해서 치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이 마비되고요. 선과 악을 분별은 하지만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민감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는데 그 중에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니까 유일하게 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의 상태를 제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어떤 상이 되고 견고한 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걷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할 때 이 사랑을 성경은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방식을 사랑하며 자기 계획을 도모하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것이다 라고 그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자기를 극대화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을 고집했는데 그것이 마술이 되고 마법이 되어서 오히려 그 문제에 매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질투와 분노와 증오와 다툼과 살인과 미혹의 삶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필레오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듣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 불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불법이 바로 거역하는 마음, 사술의 마음 그리고 고집을 피우는 마음, 완고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민감하게 하지 않을 때에 누가 들어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법이나 마술이나 마귀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율법에만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율법에 의지하여서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친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을 이제 전기 공사를 하고 이렇게 실내 장식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줬다 그래요. 돈이 많이 뭐 1,4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안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전기 공사가 누전이 되고 비가 새고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주겠다라고 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한참 연락이 없더니 갑자기 이렇게 재판정에서 고소가 되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제 조정하러 갔더니 그냥 돈 주고 그냥 끝을 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법정이나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판단이나 논리적인 판단, 우리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최종적인 판단에 근거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나아가면, 그래서 단순히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길 가면서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그때 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시고 곤비한 자를 일으켜주시고 달려가게 만들어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 때 누리는 기쁨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 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내 방식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역하고 완고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일정과 내 계획과 내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복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 속에 작은 죄라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가르쳐 주십시오. 제 생각과 영 속에 미혹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 거역하는 마음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완고한 마음을 제하여 주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 가르쳐 주셔서 성령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일정이 내 계획이 조금 어그러져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면 제가 그런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이 시간에 주님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죄 속에 우상을 제합니다. 죄 속에 있는 거역하는 마음, 이 완고한 것들을 제합니다. 내 방식을 제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주의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이 시간에 주시고 내 속에 있는 거역과 완고한 죄를 이 시간에 몰아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 마음에 오시고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때로 완고하고 때로 거짓 가운데 빠지고 때로 거역하고 때로 마법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며 떠나갔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예민하게 해 주시고 우리가 물을 때마다 만나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들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이런 태도 때문에 우리가 이 새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결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